하나님의 뜻을 구함,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함.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자기의 뜻에 근거하여 행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면 가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섬기는 바 주인으로 시인했으며 우리 자신이 또한 주님의 사신바 된 자요 그분께 속하고 돌아가며 그분을 섬기는 자임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의 애호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 생활의 중심은 바뀌어졌습니다. 이 중심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물어야 할 첫 마디는 주여 무엇을 하리까? 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마땅히 주님께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장래와 앞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께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의 기본적인 요구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수록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자기 뜻을 쫓아 행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전과 같이 자기 뜻을 쫓아 행한다면 우리는 즐거움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가 자기의 뜻을 쫓아 행할 때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은 후 만일 여러분이 자기 뜻을 쫓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배운다면 이 길이 변하고 기쁨의 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기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달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일을 지배하게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고분고분히 순종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길을 걷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생명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 뜻을 쫓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의 결과는 고통이요 빈곤함입니다. 그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각종 일이나 환경의 조우를 통하여 여러분으로 복종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자기 앞으로 이끌어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순종은 다만 여러분으로 많은 헛걸음을 걷게 할 뿐이며 그럴지라도 결국 여러분은 여전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논하기란 정말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행하라고 요구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준수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분도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행하라고 요구하셨다는 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행하라고 요구하셨다면 필히 그분은 우리로 능히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어찌 그 뜻을 행하겠는가 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염려는 불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로 그분의 뜻을 알게 할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 그분의 책임입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졌다면 비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세 가지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환경의 안배이고, 둘째는 내적 느낌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셋째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둘째, 셋째는 중요성의 순서나 단계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세 가지 사실을 나타낼 따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증거가 같고 한 노선에서 일치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다른 두 가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세 가지가 일치된 일만을 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안배.
누가복음 12장 6절은 잠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다면 두 아사리온으로는 응당 네 마리를 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아사리온에 다섯 마리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사리온은 둘을 살 수 있지만 두 아사리온에는 하나를 더 추가해 줍니다. 여기에서 참새는 아주 값싼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싼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다섯 번째 참새는 덤으로 준 것으로서 돈을 계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라도 기억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 참새는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의 발생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털이 얼만큼인지를 세어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신 바 되었다는 말은 원문에서 번호를 매기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을 셀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머리털을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번호까지 매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정도로 섬세하시며 진지하십니다. 참새처럼 값싼 것도 하나님께서 관심하실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작은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하실진데 다른 것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자마자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당한 일 중에 우연한 것이 없고 주님의 청량을 거치지 않은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환경과 남편 혹은 아내와 부모와 자녀,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 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미 다 안배하셨습니다. 매일 여러분에게 임한 일 안에는 모두 하나님의 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과 성경의 가르침을 아직 배우지 못했겠지만 적어도 환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의 기초적인 공과입니다. 시편 32편 9절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하나님이 밖에서 재갈과 굴레로 채워야만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모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모는 사람은 손에 김 막대기를 들고 우리가 왼쪽으로 가면 못 가게 다른 쪽으로 몰고 오른쪽으로 가면 또 막대기로 반대 방향으로 몹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없이 곧게 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주님, 당신 앞에서 저는 무지한 노새 같지만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게 채갈을 먹이시고 굴레를 씌우소서. 당신이 손을 놓으실 때 저는 잘못된 길을 달리게 됩니다. 저를 당신의 뜻 안에 두사 당신의 뜻 안으로 몰아주소서. 제가 당신을 떠나려고 할 때 저를 간섭하소서.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아픈 것은 나오니 제가 당신의 뜻을 거절할 때 저를 간섭하소서. 형제 자매님들이여, 우리는 결코 환경의 안배를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못난 무지한 모세와 같지만 굴레가 씌워질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쫓지 않으면 안 되도록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가로막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은 환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무지한 노새가 되기를 원치 않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진 사람이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가장 깊은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 영과 내 영의 차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새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이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을 거하게 하는 전 또는 직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이 새 영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으며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할 것도 없게 됩니다. 역대로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더럽혀지고 애창조에 속하며 죄가 충만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새 영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도 사람 속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 믿은 형제 자매님, 여러분 속에 새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연히 그분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또한 여러분 속에는 자연히 느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의 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안배를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기를 배워야 합니다. 합당한 때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에게 그분에게서 나온 일과 나오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여러분 속에서 비침과 느낌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술을 아주 좋아하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그는 대량의 술을 마셨는데 게다가 그가 마신 술은 집에서 담근 것이었습니다. 후에 그와 그의 아내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는 그를 많이 알지 못해서 성경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안주와 술을 조금 준비하고 전과 같이 술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는 감사기도를 마친 후에 아내에게 그리스도인은 대체 술을 마실 수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모른다고 말하자 그는 여기에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술도 준비되었고 안주도 준비되었으니 오늘은 그냥 마시고 나중에 물어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져서 속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실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더러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를 몰라서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후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 그날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날 마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주님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마시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필경 그것을 알기 마련입니다. 오직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뜻이 있다면 속에 계신 주인님이 필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영재가 말한 속에 계신 주인님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람이 일단 주님을 믿으면 성령은 그 속에 거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인 노릇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안배로만이 아니라 또한 속에 계신 주님을 통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내적인 재촉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와 10장 19절과 20절에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 함께 가라고 말한 것 같은 것들은 모두 내적인 재촉입니다. 둘째 부류는 내적인 제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 말한 바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와 같은 것들은 내적인 제재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속의 주인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도 역시 내적인 제재에 속합니다. 새로 믿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마땅히 내적인 느낌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얕은 것이나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깊은 속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소리 같지 않으면서도 소리 같고 느낌 같지 않으면서도 느낌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아닌가를 알려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생명 있는 사람으로서 이 생명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그 행한 것이 옳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생명을 조금이라도 거역하고 반항한다면 여러분은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평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순종하는 것은 믿는 이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생활입니다. 결코 마음에 변치 않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지 않고 근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의 속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행할수록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인도에서 나온 것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자연히 평강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속의 느낌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계속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고 분석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온종일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 영의 느낌이고 무엇이 혼의 느낌인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의 여부를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요 영적인 병태입니다. 느낌을 분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은 이 어려움을 피하기 바랍니다. 사실상 사람은 빛이 부족할 때 분석하게 됩니다. 빛이 충분하다면 분명히 보게 되므로 조금도 힘들여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뜻이 있다면 여러분의 내적 인도는 상당히 분명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은 환경 가운데서 나타나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당한 일에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많은 원칙과 본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간략하게 기록한 책이 아니라 내용이 풍부한 책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정하셨는지를 보기만 하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 이러하다가 저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뿐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여기는 것을 결코 성령이 오늘날에 와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 앞에 등이요 길에 비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많이 읽고 자세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성경의 원칙적인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칙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성령의 비침에 의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주님의 명령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응당 남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